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 삼산동에 살고 있는 성호연 형제입니다. 나이는 39살이고요. 주님의 은혜로 아내 고현미 자매, 큰딸 제인이, 작은아들 태인이와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는 2014년도 8월 24일날부터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있으면 같은 인천, 가까운 곳에 저희 교회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과 진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정말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제 신앙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되도록 담대하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란 곳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중형 교회의 감리교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어린 나이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년부에서 할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린 시기라 그냥 순수하게 시키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학년 8살 때부터 유독 천하장사 같이 거대하신 저희 아버지가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부부싸움을 많이 벌이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무서워 떨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고, 그때마다 응답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면서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경험으로 생기게 되었고 제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세로로 읽어나가고 절 표시들이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보지 않았었는데 2학년 때 누나가 교회에서 받은 새로운 스타일의 한영대역 신약 성경을 가지고 왔고 저는 신기해하면서 살펴보다가 없음 구절이라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겼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앞집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분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횃불 침례교회였는데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 앞집을 따라서 온 가족이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3학년 10살 때 되던 시기였습니다. 어린 시절이니만큼 예전처럼 교회도 잘 다녔고, 평소에는 식사기도, 치친기도 정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정불화가 생기면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 친누나가 책몇 권을 주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주신 책인데, 카톨릭의 실제를 알수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저는 책 읽는 건 정말 싫어했지만 그 책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서신사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미국의 칙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을 번역한 만화책이었습니다. 그림이 좀 많이 무서웠고 두 가지 시리즈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하나는 예수회에서 교회 파괴 사명을 감당하던 꽤 높은 위치에 있던 신부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후 예수회와 카톨릭을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카톨릭의 실제를 폭로하고 선교도 하는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님에 대한 시리즈였고 또 하나는 세상과 기독교 안에 침투한 사탄의 음모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크루세이더 시리즈였습니다. 그중에 처음 누나가 준 책은 거듭난 알베르토, 중동의 음모, 네 명의 말탄자들, 진리의 변질 등몇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들은 정말 저에게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까불기만 할줄 알던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 카톨릭은 진짜 나쁜 거였구나. 이슬람교도 카톨릭이 만든 거구나.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슈거와 재림,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구나.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책을 보고 난 후로는 전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혼자 잠을 못 자고 누나 방에 기어들어가 불을 켜게 한채 같이 잠을 자곤 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진리의 변질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의 내용은 열정적이고 굉장히 열심인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교수가 이 세상에 있는 성경 중 최초로 기록된 원본과 동일한 성경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은 최초 내용과 다 바뀌었다. 그런 내용을 가르쳤고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청년이 반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크루세이더 분을 만나서 이제 제대로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뭐 그렇게 이제 됐단 얘기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통해서 보존이 되었구나. 사탄이 성경을 혼탁하게 만들고 변개시키는구나.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되었고,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복음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음서점에 가서 찾아봤더니 한글로 된 킹제임스는 없었고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만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거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그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휘력이 부족하고 고어체의 문제로 저는 창세기 1장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빠르게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없음이란 구절이 과연 여기도 있을까 하고 살펴보았는데 없음이란 구절이 개역 성경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게 되었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언젠간 이걸 영어로 다 읽겠다 그렇게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기독교에 대해 몰랐고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고 간교가 뛰어난지 깨닫고 더 알고 싶어서 틈만 나면 복음서점에 가서 생명의 서신사 만화 시리즈를 용돈이 생길 때마다 구입하게 되었고, 그 외에 다른 기독교 서적도 사서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나는 휴거 때 올라갈 수 있을까? 빨리 휴거가 되면 못 해본 것도 참 많은데, 그리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갈 거란 확신도 없었고, 7년 대환란 때 내가 남겨지게 되면 난 과연 순교를 할수 있을까?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비장함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찬양도 열심히 하였고, 전도도 되게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전도했을 때와는 다르게, 전도 내용에 종말론적 내용이 참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를 쫓아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친과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니 정말 좋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시절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여전히 그 책들 내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토요일 교회학교 때 신학대학을 다니던 형이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쳤는데 그 형에게 생명의 서신사 내용이 진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형은 이야기를 쭉 듣더니 좀 이상한 게 많다며 이단일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대답을 피하였고, 나중에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 이단 책이 맞다고, 이단 명단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읽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이단을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지 의구심이 생겼고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책 때문에 2년간 늘 무서워하고 있었고, 혹시 사탄이 일부러 사람들을 무섭게 하려고, 혼란에 빠지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만든 책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책을 한 권을 사보았는데, 생명의 서신사 크루세이더 시리즈에도 노아의 방주 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발견된 노아의 방주와 그 만화책에 나온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해발 그 아라라스 산은 같았는데 해발 고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진으로 발견된 노아의 방주 책이 진짜겠지 하면서 아, 이 만화책의 내용이 100% 진짜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궁금증이 하나가 있었는데 학교 과학책에서는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아담도 45억 년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오래된 사람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거꾸로 아담이 있을 때까지 성경을 알아보면 아담이 몇 살인지 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저는 불가능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서신서 책 중에 창조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있었고 그 책의 내용에서 지구의 역사는 1만 년이 안 된다는 내용과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진화의 오류 등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신학교 다니는 교사 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의 말이 처음에 창조된 7일은 그 하루가 요즘의 하루가 아니라 어마하게 긴 시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때 누가 누구를 낳고 해. 낳고는 바로 낳은 게 아니라 한참 뒤 자손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저렇게 배우고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 정말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목사님들은 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완전 믿음이 좋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비슷할 거란 생각이 전부 깨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서신사 책을 이단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너무 무서웠고 그 에너지에 지쳐서 점점 그런 쪽에서 멀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성경이나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이나 잘하자 음모를 알게 되는 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때 CCM은 사탄의 음악인 락음악에서 나온 나쁜 음악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책들도 보았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찬송가는 지루해서 부르기가 싫고 CCM은 사탄의 노래를 안 부르면 난 찬양을 아주 안 하겠네? 이러면서 역시나 사탄의 교란작전에 걸려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CCM을 주로 듣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최덕신 형제의 주찬양 앨범을 주구장창 듣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누나가 대입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다시 두 번째 교회인 횃불침례교회에서 두 번째로 다녔던 교회 횃불침례교회에서는 100일 특별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던 우리 아버지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나가서 누나의 합격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며 저보고 교회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못 다니는 건 재미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거가 너무 좋았고 그냥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밤 기도를 다 참가하면서 다니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행복했습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는 참 거부감이 느껴지고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성 기도였습니다. 주여 삼창하는 것을 처음 보았고 정말 몸서리치게 싫었습니다. 다들 미친 것 같았고 하지만 우리 가족도 다 했습니다. 저도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는 거라는 가르침에 살짝 설득을 당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안수를 하시고는 랄랄랄랄랄랄랄랄 자기 혀를 따라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따라했더니 목사님께서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랬습니다. 잉? 이게 방언이야? 랄랄랄랄인데 정말 이상하고 안 믿기고 참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온통 이상한 말로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아는 게 있겠지 하고 하면서 저도 방언으로 랄랄랄라를 계속했습니다. 주위를 들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복잡한 말을 반복하고 더 말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단순하게 랄랄랄랄라만 하고 나중에는 혀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내 의지에 의해 반복되는 말을 좀 더 그럴듯하게 해보자 해서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좀 너무 단순해서 나중에는 중간중간 할렐루야도 섞어보고 뭐 이렇게 이상한 말을 했더니 나름 방언 같기도 하였었습니다. 방언 받은 뒤에 얼마 뒤 교회에서 방언 통변을 하시는 권사님을 초청해서 방언 통변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확신은 없는데 제 의지대로 이상한 말을 그 조합해서 했던 것을 할까? 그러면 방언이 아니라서 통변이 안 되네요 라고 권사님께서 말하면 망신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랄랄랄랄라만 하기에는 또 혀도 아프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랄랄랄라 했을 때 방언을 받았다고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권사님 앞에 서서 랄랄랄라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바로 통변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뭐 하면서 주위에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방언이 진짜 있나? 있네? 이러면서 그 당시 방언을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누나 대학 합격의 꿈을 꾸었고 아버지도 꾸셨고 누나도 꾸었습니다. 누나가 학력고사도 잘 치르게 되었고 모두 믿음으로 누나가 합격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대학 합격자 발표 날 서울대 의대 합격자 명단에 누나가 없었고 집안은 정말 상상 이상의 난리가 났습니다. 오직 누나 합격 때문에 100일간 온 열심을 다해 교회를 가고 기도했던 아버지는 분노 이상의 상태였습니다. 엄마도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누나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3이었던 그때 저는 목사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기복신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옛날 불공 드리는 거랑 참 다를 게 없네. 이런 건 잘못된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될까 회의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 목사님과 교회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기간 내에는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앞집과의 친분 관계와 그 유지 때문에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에만 출석하였고 아버지는 그 후로 교회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그래도 금방 믿음을 회복하였지만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고 저는 고등학교 내내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중학교 동창의 교회에 문학의 밤이 열리니 오라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그때 같은 학년에 두 명의 너무 예쁜 여자아이가 있어서 저는 그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계산동의 인천교대 앞에 있는 계양중앙감리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대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예화로 예수의 로욜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카톨릭 그것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렇게 한 예수의 수장 로욜라를 예화로 들면서 저렇게 좋게 이야기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한심해서 그날 이후로 그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잠시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 5명 중 2명이 다니는 인천 순복음교회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보고서는 바로 그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앞마당에 농구 골대가 있었는데 농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농구를 할 수 있는 게 좋아서 너무 좋았고 또 둘째는 예배 시간에 청년들만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겨운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밴드 연주에 CCM을 부르고 은혜로운 워십까지 보여주면서 너무 은혜로워 보이고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20대의 시작부터 30대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나오진 않았을까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 복음서점에 가서 찾아보니 정말 반갑게도 말씀보존학회란 곳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사서 보는데 개역성경, NIV 등 다른 성경들과 다른 구절들을 비교한 표를 보면서 아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보존학회라는 말,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 너무 멋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대한 표현이나 다른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좀 거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란 게 섞일 수 없는 거니까 과격한 것이 진리를 시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보존학회에서 나오는 킹제스 성경을 종류별로 다 사서 보았고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네가 아니고 다 이단이라는 말씀보존학회가 좀 꺼림칙해서 조사를 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흠정역이란 게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킹제스 성경에 또 다른 버전이 있네? 참 궁금했습니다. 굳이 번역된 게 있는데 왜 또 번역을 했을까?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이상했습니다. 직역으로 번역하면 다를 수가 있나? 그래서 알아보니 정동수 목사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신 후 번역상에 있는 오류를 이성호 박사에게 질문을 했더니 쌍욕을 하면서 상대를 안 해주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하게 되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고 뭐몇 가지가 틀려서 흠정역이 바르게 번역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길래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았고 흠정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보존학회가 잘못된 것이고 흠정역이 바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 보존학회의 성경을 끊고 흠정역을 친구와 같이 사서 열심히 보았습니다. 이때가 2001년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순복음교회 청년 대예배 설교를 맡으시는 신학대학교 교수님께 이메일로 왜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가 정확한데 아직도 개역을 쓰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킹제임스를 쓰면 좋겠다고 권유의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회신이 왔는데, 킹제임스는 정확하지 않다. 없은 구절은 원래 종이가 훼손돼서 사본에서 떨어져 나가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없음으로 한 건데, 그걸 억지로 집어넣은 킹제임스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더 많이 한 현대 신학자들이 더 좋은 사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요즘 성경이 더 좋다라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 교수 목사님과 신학대학교에 참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킹제임스가 정확하다는 것에 대해서 1%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정황상, 논리상,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보존하지 않으시는 게더 이상하고, 바티칸에서 나온 것보다 안디옥에서 나온 게더 진짜일 거가 맞는 것 같고, 의역보다는 직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되었을 거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지인들에게 킹제임스를 봐야 된다, 다른 성경은 정확하지 않다, 변개된 거다, 열심히 전했는데, 단한 명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맞아, 킹제임스도 좋은 성경 중에 하나야. 같이 보면 좋지 뭐. 킹제임스는 문제가 많어. 난 개역 성경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필요가 없어. 교회 내에서 성경이 달라지면 문제가 많이 돼. 등등의 이유로 피하고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아,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유별난 건가? 사실 내가 저들보다 신앙심이 더 있는 것도 아닌데 개역 성경으로도 다들 잘 믿고 구원받고 사는데 내가 문제가 있나? 난왜 좋은 크리스찬이 되진 않으면서 맨날 따지기 좋아하고 다들 꺼리는 부분에 대해 에너지를 쏟을까? 그 시간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순복음교회에 다닐 때 이야기로 돌아가면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 활동을 하다가 교회 메인 찬양팀에 들어가서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때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부분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때 처음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몇 가지 유익한 것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가장 큰 것은 저에게 비판하는 생각이 참 많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늘 보디가드에 기사를 두고 황제처럼 군림을 하면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세습도 차곡차곡 진행을 하였고, 다른 부목사님들은 최저 급여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1년 계약으로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무리하게 효도 대학원을 짓는다고 재정을 낭비하셨고, 복음보다는 외부에 다니면서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외치셨습니다. 나중에는 효를 살리기 위해서 효 가족 달리기 대회를 해야 된다며 대예배를 취소시키고 저희 청년들을 전부 스텝으로 사용해서 달리기 대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에도 불교 나름의 구원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는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처럼 보이고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면서 비판과 분노에 쌓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리더십 훈련차 주일 예배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한 여자 간사님께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 목사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부감이 확 들어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말이 성경에 완전히 어긋나도 맞지 않아도 저희가 순종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사님의 말씀은, 대답은 설사 그럴지라도 무조건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결심을 했습니다. 아, 또 교회를 떠나야지. 이런 잘못된 교회를 더는 다닐 순 없어. 꽤 오랜 시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찬양팀 지체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다들 문제는 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교회 안에 그런 걸로 분열시키는 건다 사탄이 하는 거야. 저는 또, 아, 내가 또 유별난 건가? 내가 문제인가? 나에겐 비판의 영이 씌어져 있나? 나만 잘하면 되지. 나도 못하면서 내가 오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르고 누르고 참고 참아도 그 교회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여자친구는 전국에서 꽤 유명한 힙합 워십댄스 팀 사역자로 있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그 워십댄스 팀의 운전기사 노릇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주 온누리교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말고도 수도권의 크고 작은 많은 교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열방교회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못 정하고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학기 때 교양 과목으로 성경과 문학이라는 과목이 있길래, 영어 교양 과목인데 성경 쪽이니까 학점받기에 좀 유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과 여자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하셨는데, 목사님들에 대한 불신도 없이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단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교수님의 강의에 영어로 성경을 암송도 하고 성막에 대해서도 배우고 조별 찬양 발표가 실기 수업이었고 실기 평가였고,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저는 비판하는 내가 아닌 예배 드리는 저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비판하는 영을 좀 죽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좀 돌아다니지 않고 평생을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지껏 가봤던 교회들도 생각을 해봤고 인터넷 설교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때 제 결론은 온누리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인데 목사님이 세습도 안 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깔끔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다들 교양 있어 보이시고 말씀 컨텐츠가 다양하게 있고 세미나도 다양하게 열리고, 새신자 열린 예배는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고, 현란한 찬양 예배는 정말 퀄리티 있어 보이고, 신사도행전을 펼쳐나가는 복음적인 선교 마인드가 있고, 그 당시 제 기준에서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온누리교회의 파급력과 그 실체,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만, 그때 제 수준에서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가 주 사역 무대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온누리교회와 조금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주례를 부탁할 분을 생각하다가 예전 횃불 침례교회,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주례도 해주셨고, 저희 어머니는 계속 혼자 교회를 믿음도 없이 다니고 계시고, 이런 생각에 제가 그 교회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시 그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당연히 저와 같이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젠 진짜 교회 옮기지 않을 거야. 어느 교회 가나 다 똑같더라. 어차피 좋은 말씀은 인터넷으로 찾아 들으면 되지 뭐. 내가 내 맘대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도 내 교만일 거야. 이젠 절대 교회 안 옮겨.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울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시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몸이 예민했는데, 목사님은 정말 마이크가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르시며 설교를 하시고, 저희 아내는 귀가 너무 아프고 짜증난다며 계속 예배 시간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발 교회를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다 똑같아. 신앙생활은 말씀 들으러 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 여기서 성장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제 의견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힘들어하면서요. 다시 컴백을 한 횃불 침례교회는 말씀의 실제라는 묵상집을 중심으로 목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실제는 남아공의 대형교회인 크라이스트 엠버시 처치에서 만든 묵상집입니다. 흑인인 크리스 오야킬롬의 목사와 그 사모가 주사역자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이미 다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절대 아플 수가 없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가난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고 가난한 이유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로 선포하고 속지 말고 우리가 이미 가진 축복이니까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방언을 매우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장년부와 교제가 깊어지면서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마다 늘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 나 선포를 했더니 다 나았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그랬다가 이게 논리적으로 계속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닌 것 같아서 왜 아닐까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 세 번 간구하였지만 없애지 못했었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쪽은 생각을 안 해도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면 성경에 제대로 다 나와 있지 몇몇 사람들만 뭘 이렇게 알 수 있게 비밀로 감춰져 있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열심히 설득하였습니다. 아내도 설득할 때마다 흔들리긴 했지만 자신은 그것을 체험했다며 여전히 말씀의 실제를 묵상하고 청장년부 지체들과 그것을 나누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쌓이게 되니 어느 순간은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씀의 실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제가 주변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실제라는 것은 믿음의 말 진영에서 나온 신학입니다. 믿음의 말은 쉽게 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인은 말하고 믿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날 신학입니다. E.W. 캐년에서부터 케네스 에긴, 케네스 코플랜드, 데이브 로빈슨 등이 대표 목사입니다. 번영신학 쪽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이 목사님들은 모두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쪽을 공부하던 중에 유튜브에서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흠정역 번역하신 분이 설교도 유튜브에 올리시네 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이 영원히 안전보자? 좀 경계가 되었습니다. 이단으로 빠지셨나? 이때까지 전 제 나름대로의 논리에 의해서 구원이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배교를 하면은 구원이 뺏긴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또 설교 제목에 보니까 UFO와 외계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이비가 되셨나? 슬펐습니다. 자살해도 지옥에 안 간다고? 소사소사 맙소사 놀랐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정말 대담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어떻게 어떤 논리와 근거로 이런 설교를 하실까?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올 텐데 궁금해서 설교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고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생명의 서신사 책을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졌습니다. 사사시대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제가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고 제가 제 논리로 구원과 교리를 정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도 멀리하고 저는 틈만 나면 킷바이블 사이트에 들어가서 받은 PDF 파일로 된 책들을 보고 목사님 설교를 찾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대주의에 대해 안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성경을 몇 번 정도 봤지만 참 이해가 안 됐고 온누리교회 영향으로 영애를 많이 하면서 성경을 봤었는데 세대주의의 경륜을 알고 나니 참 성경의 이해가 참 명확해지고 정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복음과 교리에 헛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횃불 침례교회 지체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른 것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모임을 인도하면서 연합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정동수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된 구원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들 구원과 교리에 대한 정확하고 정리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말씀 증거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저와 같이 설교도 보고 계속 성경을 보면서 말씀의 실제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말씀의 실제 매일매일의 묵상을 나누는 방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하루는 그 방에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말씀의 실제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던 청장년부 내에서 우리 부부를 걱정도 하고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럴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한번 토론해보자, 누가 맞고 틀린지 토론해보자 했지만 다들 우리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따를 것이다 하면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저희 청장년부는 그 사건 이후로 점점 대면하면서 멀어지게 되었고 많은 지체들과 뭐 밤새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은 성령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절대 자신의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범접할 수가 없다 이러시면서 무조건 자신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회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저는 은사주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예전 학습방언에 했던 거, 뭐 저희 누나 특별 기도회 때 사건, 뭐 설교 내용 중 이상한 것들을 참 많이 물어보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면담 이후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은 제가 따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책망도 심하게 하시면서 표적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니 도대체 누가 목사님께 이상한 말을 했길래 매번 저러시냐?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야. 내가 그랬어. 그때 저희 아내는 둘째 태인이 출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저는 그때가 교회를 옮기기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아내는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청장년부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더 이상 청장년부와 진실한 교제를 나누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였습니다. 믿음이 다르니까 서로 교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저희는 교회를 옮기는데 합의하고 작년 8월 24일 사랑침례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전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변화시켜서 그 전에 교회가 바른 교리와 말씀으로 돌이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노력했지만 그것이 안 되었고 저희 가족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정말 중요했기에 사랑침례교회에 온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낯설고 다들 차가울 것만 같고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제는 멀리할 것 같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드러운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따뜻하게 반겨주시기도 하고 챙겨주시면서 교제 나누기에 힘쓰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게 다 제 기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아내는 정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맞는 교회, 옳은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를 제가 왔다는 안도감에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절박하고 열심히였지만 요즘은 살짝 긴장이 풀린 상태입니다. 제가 제대로 된 방주를 탔다는 생각에 너무 풀어져서 요즘은 기도하는 것도 많이 소홀히 하고 있고 말씀 보는 것도 많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돈 버는 거에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간증을 계기로 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을 대하고 맑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근면하고 바르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더욱더 잘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에도 힘쓰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